유령은 현실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떠돕니다. 유령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메아리가 없는 말이죠. 유령은 무언가를 봅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은 공허한 눈동자입니다. 유령은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페라의 유령은 진짜 유령은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세상이 자신을 거부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빛으로 나오는 걸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죠. 세상에 의해 자신의 존재를 부인당한 오페라의 유령. 그가 크리스틴의 사랑에 그토록 집착한 건 어쩌면 그녀가 그를 밀어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로진
권진영입니다.
네. 자, 오페라의 유령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페라 유령을 우리가 뮤지컬로만 알고 있지만은 원작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작품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오늘 날씨는 쾌청하지만
네.
아침에 상당히 쌀쌀했어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너무 춥고 네. 뭐 낮에는 견딜만하다 또 저녁이 너무 추워도 너무 추워요.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저는 뭐 잘 먹고 네, 꾸준히 또 운동하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 운동하세요?
운동이요? 네, 일주일에 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꾸준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선배님은 꾸준히 걸어 다니시잖아요.
네. 제가 그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올해 말까지는 과도한 운동을 하지 말라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네.
지금 살짝 걷기 운동, 요가 뭐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열심히.
체육관에 들어가서 쇳덩어리 좀 들어줘야 되는데.
아유,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쉼쉼 하세요. 네. 쉼쉼.
오후 4시 고전을 읽으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고전읽기 참여하시려면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유료 문자죠.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그리고 스마트폰 반디 어플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전읽기는요,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홈피는 인터넷 검색창에 고전읽기 치시면 오시는 길 안내해드립니다.
가스통 루루의 원작 소설을 읽어가면서 뮤지컬 오페라 유령 만나는 세 번째 시간인데
네.
그동안 목소리만 나오고 모습은 쉽게 보여주지 않았던 오페라의 유령이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제 크리스틴이 라울과 함께 오페라 하우스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랑을 속삭이다가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는 장면까지 읽어드렸거든요.
네.
그곳에서 사랑의 테마를 노래하는 두 사람. 노래가 끝난 뒤 크리스틴의 심경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오페라의 유령에게 돌아가는 게 싫어지는 건데요.
네.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대화 장면이 엄청 많거든요. 뮤지컬에서도 이 많은 대사를 다 하나요? 노래로? 아니면 그냥 말로 하나요?
뮤지컬에서 대사를 처리하는 방식이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네.
또 뭐 로미오 줄리엣 같은 경우는 대사 없이 노래로만 진행을 한다고 해요.
노래로만.
네, 대사는 전혀 없고
네.
전부 노래로. 미국식 뮤지컬은 노래 사이사이에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네네.
노래 사이사이에 막 노래하다가 그래서 말이야 내가 그녀를 좋아했거든 그래서 난 이런 노래를 대사. 불렀지 하면서 뭐 노래도 하고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도 대부분 미국식이 꽤 많죠.
네.
오페라의 유령은 음악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악만으로 이루어진 오페레타 형식.
오페레타. 오페라 사촌인가 봐요.
그렇죠.
그럼 오페레타에서 나온 게 뮤지컬이라고 하면 뮤지컬은 오페라의 8촌 정도 되는 건가 봐요. 이 집안 그 족보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도 자세히는 정확히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왠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아니 몰라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급히
네.
내일 모레 금요일
네.
뮤지컬 컬럼리스트 한 분을 모시려고 그래요.
네,
그때 이제 자세한 걸 물어보기로 하고
네.
대충 뮤지컬은 뮤지컬 코미디 또는 뮤지컬 플레이의 약칭이라고 하는데 19세기 미국에서 탄생했다고도 그래요. 그런데 그 근원이 유럽에서 먼저 있었던 대중적인 음악 희극
네네.
오페레타. 이게 오페레타라는 거래요. 1728년 존 게이가 지금의 뮤지컬과 비슷한 형식의 그 거지 오페라라는 것을 영국에서 첫 상연했다고 그러죠. 공식적으로는 G. 에드워드가 제작한 거리에서 1892년에 초연됐는데 그걸 첫 뮤지컬로 본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뭐 저희 고전 읽기 들으면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뮤지컬에 대한 상식도 얻을 수 있는 시간. 오늘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제 크리스텐과 라울이 오페라 하우스 지붕 꼭대기에 있는 장면에서 끝났습니다. 두 사람 네.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데 밤새 괜찮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그 네. 등장인물의 내면까지 짐작을 해보거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곤 하거든요.
또 그 뭐 라울이면 라울 안으로 들어가서 또.
아니죠. 크리스틴의 심정이 돼봤죠.
크리스틴.
그 옥상에 갔을 때 네네. 라울과 함께 얘기할 때는 오페라 유령에게서 도망가고 싶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오페라 유령에게 돌아가는 게 싫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오페라의 유령과 함께 있을 때는 아주 충실한 그 하녀처럼 그녀에게 노래를 배우죠.
네,
여기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여자의 마음은 갈 때.
남자의 마음은 올 때. 그런데 근본 없는 개그였습니다. 하지만 그 크리스틴은 그럴 수는 없다며 도망치면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아낼 거라며 괴로워하잖아요. 그렇다고 순수히 그의 곁으로 돌아가는 것도 싫은 크리스틴.
네.
도대체 이 오페라 유령은 어떤 사람이길래 크리스틴이 이러는 걸까요? 아니지. 유령이니까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 아니지.
어제 살짝 말씀은 드렸는데
사람은
못 들은 분을 위해서 여러분 그 유령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연 보내주세요.
네.
정말 유령일까요? 샹들리에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걸까요? 사람이라면 나타나라! 그런데 왜 안 나타나는 걸까요? 도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인지
뭘까요?
오페라의 유령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기상천외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50원의 유료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보내주세요. 퀴즈 드리시죠.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페라의 유령은 이곳 지하에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요 살고 있습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배경이 된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1번 파리 오페라 하우스, 2번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 인터넷 라디오 반디나 50원 유료 문자 샵 1045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네, 힌트는 아마 이 두 곳을 놓고 투표를 한다면 두 도시 중에 이 도시가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아, 흔하군요.
네, 흔한 도시예요.
흔하네요.
네,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낭독은 크리스틴의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그 오페라 하우스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귀족 엄친아인 라울이 크리스틴에게 오페라의 유령에게서 벗어나서 같이 도망치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도망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털어놓습니다. 카를로타가 두꺼비 소리를 내게 된 사건, 또 샹젤리에가 떨어진 그 사고가 있던 그날 밤 크리스틴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보름 동안 행방불명이 됐거든요. 과연 그때 어디 있었을까요? 크리스틴이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곳은 낮빛의 수면이 저 어둠 속에서 펼쳐져 있는 호숫가였어요. 푸른 불빛이 강가를 비추고 있었고 선착장에 작은 배 한 척이 쇠사슬로 묶여 있었죠.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존재하며 호수나 배 한 척에도 초현실적인 면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호숫가에 도달한 방법은 매우 색다른 것이었죠. 마비 상태가 가시고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또다시 두려움이 솟구치기 시작했어요. 불길해 보이는 나의 동행이 그것을 감지했는지 빠른 동작으로 세 자르를 돌아가게 하더군요. 세 자르는 화랑의 어둠 속에 사라졌고 계단을 올라가는 말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남자는 배에 올라타고는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었죠. 그는 재빠르게 노를 잡더니 민첩하고 거칠게 그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가면 속에 두 눈은 줄곧 저를 향하고 있었죠. 호수는 잠잠했어요. 우리는 푸르스름한 미광 속에서 계속 전진해 나갔고 또다시 어둠 속을 가로질러 갔죠. 그러다가 육중한 그 무엇에 부딪히면서 배가 닿았어요. 제가 그의 팔에 또다시 안기게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원기가 회복된 상태라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다 어떤 빛에 압도되어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답니다. 네, 엄청난 광채였어요. 그는 한복판에 저를 내려놓더군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기력을 완전히 회복한 것 같았거든요. 제가 있는 곳은 전부 꽃으로만 꾸민 거실의 한가운데였어요. 시내 길거리 꽃집에서 살 수 있고 제 공연이 끝날 때면 대기실에 쌓이곤 하는 꽃들 아시죠? 실크 리본으로 장식한 게 여간 촌스러운 게 아닌 도회적인 냄새가 나는 꽃들 말이에요. 가면을 쓴 검은 형체의 남자는 그 가운데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제게 말했죠.
안심하시오, 크리스틴. 어떤 위험도 없을 것이요.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공포와 놀라움이 동시에 몰려들었죠. 저는 목소리 쪽으로 다가가 가면을 벗기려고 했어요. 그러자
가면은 건드리지 마시오. 그럼 어떤 위험도 없을 테니.
그리고 제 손목을 부드럽게 감아주면서 저를 앉히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가면 뒤에 숨어 있었지만 제가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 목소리는 일개 남자일 뿐이었어요. 아니야, 이럴 리가. 목소리, 그 목소리가 그저 인간의 목소리였다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던 남자는 제 눈물의 의미를 알아챈 모양이었어요.
크리스틴, 맞아요. 나는 천사도 아니고 요정도 아니며 유령도 아닙니다. 내 이름은 에릭입니다.
여기서 크리스틴의 얘기가 다시 중단됐다. 라울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크리스틴은 그를 붙잡으며
그냥 계세요. 당신은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아셔야 해요.
꼭 여기여야 하나요? 밤 공기가 차서 당신 몸이 상할까 걱정되는데.
라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오로지 바닥문 뿐이에요. 여기, 우리는 지금 바닥문 세상의 끝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당신을 오페라 극장 밖에서 볼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지금은 그를 거역할 때가 아니에요. 괜히 그의 의심을 살 필요는 없어요.
크리스틴, 왠지 내일 저녁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도망칩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저녁 제가 노래하는 걸 못 들으면 그는 영원히 고통받을 거예요.
크리스틴, 에릭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도망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소.
라울, 당신 말이 맞아요. 분명 제가 도망치면 그는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우리 둘을 죽일지도 모르고요.
젊은 여인은 나직하게 덧붙였다. 아, 그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군요.
범죄를 저지를 만큼요.
하지만 그가 사는 집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소. 에릭이 유령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 모든 일을 묻고 자백을 받을 수도 있지 않소.
크리스틴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는 에릭에 대항할 수 없어요. 그저 도망치는 수밖에.
그렇다면 당신은 도망칠 수 있었으면서도 왜 다시 그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해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아신다면 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와, 말도 안 돼요. 그날 분명히 크리스틴은 대기실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대기실에 거울을 보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다음 장면에선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있는지 영화처럼 잘라서 뭐 편집해서 붙인 것도 아니고.
분명 대기실 거울 앞에 있었던 크리스틴은
네.
라울이 보는 눈앞에서
네.
거울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크리스틴이 눈을 떠보니까
네.
이번에는 호숫가 나룻배 위에더라.
어머.
그러니까 유령이죠.
어머.
네. 사람이 갑자기 두꺼비 소리를 내고
네.
멀쩡한 샹들리에가 떨어지는 것도 다 유령이 한 짓이에요.
와, 그럼 소설에서 그렇다고는 쳐도 소설은 그냥 글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뮤지컬 공연에서는 어떻게 한대요? 무대에서 갑자기 호수가 나로 빼이고 어떻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미션 임파서블이야?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장면이 뮤지컬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이에요. 은은히 촛불이 켜져 있는 호숫가에서 네. 오페라의 유령이 크리스틴을 배에 태우고 네. 노를 저어서 간다 이거예요.
우와.
네, 안개 낀 노 호숫가를.
가능한가?
와, 보질 진짜?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임파서블을 파서블로 만드는 게 무대 미술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맞긴 맞나 봅니다. 공연 사진을 봐도 믿지 못하는 이 장면 언젠가는 제가 이 두 눈으로 꼭 확인해보고 말 거예요.
뮤지컬 진짜. 오페라 유령은 스토리와 음악도 뛰어나지만 무대 효과도 굉장히 훌륭한 뮤지컬이죠. 네. 무려 17층 규모의 네. 파리 오페라 하우스를 그대로 재현했어요. 무대
우와.
매 공연에 의상만 230번
우와.
의상 담당자만 14명 120번의 특수효과 22개의 장면 전환
우와, 우와.
281개의 촛불 250kg의 드라이 아이스가 사용된다고 하네요.
정말 돈 많이 들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장료가 네. 비싸지.
그러니 비쌀 수밖에 없네요.
자, 3032님은 아 너무 좋다. 이렇게 생생한 오페라 유령을 들을 수 있다니.
그러게요, 여러분. 들을만 합니다. 그리고 이지연님, 오페라의 유령은 유리 겔라와 같은 초능력자죠. 얼굴을 잃은 대신 천재적인 재능을 부여받은 슬픈 인생 하셨습니다.
최민웅님, 오페라 유령은 사람이죠. 건축가죠. 어제 들었는데.
또 출석해 주셨네요. 그리고 김종인님, 유령은 얼굴 없는 마법사요. 안타까운 사랑을 하는 슬픈 사람이죠.
김가영님, 책의 앞부분 읽으면서 오페라의 유령이 배트맨 같다 생각했어요.
배트맨.
어딘가 배트맨의 아지트와 비슷한 분위기. 그렇죠.
네. 그리고 김유정님께서 오페라 유령은 아마도 심령술을 겸비한 마술사가 아닐까요?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기도 하고 마술사처럼 있다 없다 마술을 하니까요.
박창영님은 오페라의 유령의 정체는 바로 전우치입니다. 동양에서만 도술로 장난치는 게 심심해서 유럽으로 진출한 거죠. 대단한 전우치. 불란서 말도 잘하네요.
그렇네요.
오늘 사연 중에 가장 기발한 사연이네요. 박창영님.
박창영님. 네. 선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갈게요. 조금 전에 낭독한 바로 그 장면. 뮤지컬 오페라 유령에서 크리스틴이 라울에게 그동안 유령과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라울, I've been there 듣고 오겠습니다.
파리 오페라 하우스의 지하 세계에 있는 자신의 거처로 크리스틴을 납치해간 오페라의 유령.
네.
네. 그 파리 오페라 하우스 지하에
네.
큰 호수가 있다는 설정이죠. 이 소설에서는.
오.
네. 뭐 하수구 정도가 아니라
네.
어마어마한 큰 물이 다니는 길이 있고 그 안에 또 깊은 지하 동굴이 있고 뭐 이 건물이 17층이나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어디 숨으면은 유령처럼 그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어쨌든 이 오페라의 유령 그는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애원했죠.
네.
그가 그녀에게 내린 단 한 가지 명령은 자신의 가면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사람은 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건지 왜 그걸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건지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닫힌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꼭 굳이 열어보고 말잖아요. 오페라의 유령이 예술적 열정에 가득 차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틴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면을 획 하고 벗깁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상상해버렸어요. 어떡하지.
그 오페라의 유령 에릭의 네. 오른쪽 얼굴 반쪽은
네.
굉장히 흉측한 모습이었죠.
흉측한 네. 모습.
굉장히 흉측한 모습이었어요. 어떨까요? 뭐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마치 그 화상을 입은 듯한
네네.
마치 그 괴물의 얼굴인 듯한 어쨌든 그런 모습인데 분노에 휩싸인 오페라 유령 에릭은 절규합니다.
네.
봐라.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얼굴. 어서 파! 이제 만족하나? 이제 알겠나? 내가 완전히 죽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이야. 이 장면 들어보시죠. 크리스틴! 내가 나를 아름답다고 상상하는 한
넌 마음대로 떠날 수도 돌아올 수도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나의 몰골을 확인해버렸으니 나에게서 도망치고 싶을 거야. 그러니 난 영원히 널 가둘 수밖에 없어. 왜 내 모습을 보려고 한 거야, 바보같이.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보지 않았고 어머니도 더 이상 날 보지 않으려고 나에게 주는 첫 선물로 가면을 씌워버렸던 이 얼굴을.
그러고는 저를 놔두고 끔찍한 딸꾹질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치 한 마리의 파충류처럼 바닥을 훑으면서 제 방에서 자기 방으로 빠져나가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저는 두려움과 여러 생각 속에서 그 몰골이 없어진 방 안에 홀로 남겨졌어요.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무덤 같은 침묵이 흘렀죠. 저는 가면을 벗긴 제 행동이 불러일으킨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제 스스로 저를 영원히 가둔 셈이 되었지요. 저의 호기심이 모든 불행을 자초한 거였어요. 그가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가면에 손을 대지 않는 한 그 어떤 위험도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 가면을 만지고 말았죠. 저의 경솔함이 저주스러웠어요. 그러면서도 그 괴물의 논리적인 생각에 소름이 끼쳤죠. 그래요. 만약 제가 그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저는 그곳으로 그를 다시 찾아갔을 거예요. 다시 돌아갔을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 지하세계에서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분명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시체와 함께 무덤 속에 갇히러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관이 있는 그 방문이 열리고 가면을 벗은 괴물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까봐 전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제게 닥친 운명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했죠. 마침내 이 처절한 운명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가위를 집어드는 순간 오르간 소리가 들렸어요. 라울, 전 그때서야 비로소 왜 에릭이 오페라 음악에 대해서 멸시하는 듯한 말투로 얘기를 했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게 들려온 것은 그때까지 저를 매혹하던 음악들과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의 위풍당당한 돈 후안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것이 자신의 저주받은 처지를 한탄하는 가엾은 에릭의 무시무시하고도 훌륭한 장엄한 절규처럼 들려왔어요. 전 붉은 잉크로 쓰인 악보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악보가 선열로 쓰여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온몸이 굳어져버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마비가 된 상태에서 숨을 헐떡거리고 고통이 신격화되는 그 거창한 화음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음악 소리가 저 심연의 구렁 속에서 올라와 서로 뭉치며 위협적이면서도 황홀한 비상을 하는 것이 마치 독수리가 태양을 향해 솟구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당당한 심포니아가 세상을 불태울 기세로 울려 퍼졌지요. 저는 거기서 그 작품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추함이 사랑의 날개에 힘입어 아름다움을 정면으로 볼 엄두를 내게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에릭과 저를 가르고 있던 문을 살며시 열었죠. 그는 문소리를 듣고 일어났지만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어요. 에릭, 얼굴을 보여주세요. 당신은 가장 큰 고통을 받은 가장 숭고한 인간이에요. 이제부터 크리스틴 다혜가 당신을 바보라고 떨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천재적인 재능에 압도당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그렇게 두려움 없이 소리쳤어요. 그제야 에릭이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는 저를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그를 믿었죠. 그런데 맙소사 그는 팔을 펼치면서 운명을 향해 일어서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였어요. 죽음의 입으로는 사랑의 말을 쏟아내면서요. 이윽고 음악이 멈추었어요. 그가 제 원피스의 끝자락에 입맞춤을 했죠. 그는 제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라울, 더 이상 무엇을 말씀드려야 하나요? 당신은 이 드라마를 다 알고 있는데. 15일 동안 그는 다시 생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제가 거짓으로 일관했던 보름 동안 말이죠. 괴물이 저에게 영감을 주는 만큼 저는 무서운 거짓말로 그를 속였어요. 그 덕분에 자유를 얻게 되었고 저는 그 가면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러자 그는 조금씩 조금씩 저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 저와 함께 호숫가를 거닐거나 저를 배에 태워 낮빛 호수를 보여주었죠. 납치 생활이 끝날 무렵이 되어서는 야밤에 스크리브 거리를 통하는 지하의 철창문을 넘게 해주었답니다. 합승마차 한 대가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를 숲속으로 인도했죠. 우리가 당신의 숲길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날 밤 무서운 비극이 일어날 뻔했다는 걸 모르실 거예요. 그는 당신에 대한 엄청난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저는 당신의 출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간신히 안심시켰습니다. 이 불행한 납치 사건의 15일 동안 저는 동정과 열정, 절망과 공포를 차례대로 불태워만 했어요. 동정과 열정, 절망과 공포를 차례대로 불태웠다. 아, 이 표현이 딱 맞네요. 무서우면서도 불쌍하고 혐오스럽고 싫은데 미워할 수 없고 존경스럽기도 한 이 감정. 이거 혹시 이해되시나요, 선배님?
그게 사실은 뭐 사랑인 거죠.
이게 사랑인 거예요?
네.
아, 참 오페라의 유령이 살고 있는 이 공간도 오페라의 유령만큼이나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권진영 씨가 네. 저 결혼해 보시면은 아마 알 거예요.
아, 그래요?
결혼하면요.
네.
가끔은 아내가 무서우면서도 불쌍하고 혐오스럽고도 싫으면서도 미워할 수 없고
혹시 아내가
존경스럽기도 하고.
네? 오페라의 유령?
Phantom of the Opera.
혹시 아 진짜 그러면 부부 관계는 정말 오페라의 유령 사이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 오페라의 유령이 살고 있는 이 공간도 오페라의 유령만큼이나 복잡한 것 같아요.
네.
방도 여러 개에다가 꽃으로 꾸민 거실에다가 고급스러운 앤틱 가구에다가 오르간도 있고요. 아무리 소설이라고 하지만 상상력이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 오페라 유령.
네.
이 오페라 유령은 오페라 극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유령이거든요.
그렇네, 그렇네.
매달 2만 프랑을 봉급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2만 프랑.
네, 2만 프랑은 지금 돈으로 쳐도 한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 연봉 세네요, 오페라 유령.
근데 그 19세기니까
네.
뭐 지금 가치로 치면 뭐 몇억 원의 돈을 봉급으로 매달 받았다는데
우와.
이런 거 꾸미는 건 뭐 일도 아니죠.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자, 배경이 된 이 파리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유령의 배경이 된 이 파리 오페라 하우스는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인데
네.
1875년 건축가 샤를 가그니에가 14년 동안의 공사 끝에 완성을 해서 오페라 가그니에라고 불리는 건물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뮤지컬 때문에
네.
관광 명소가 됐다고 그래요?
아,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화려하기가 아주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어지질 않아요.
네.
뮤지컬이 인기를 얻으면서 관광객이 더 많이 몰린다고 하는데 크리스틴이 공연을 하던 대극장 무대를 보니까 진짜로 오페라의 유령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물의 미로 같은 그 지하층이 파리 코빈의 비밀 기지였다는 소문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네, 파리 코빈.
파리 꼬미.
파리 꼬미는 이 소설 중에도 나와요. 언급이 되는데
네.
1871년 파리 시민들하고 노동자들이 봉기를 해서 혁명정부를 세워요.
아.
이때 파리 시내로 진입한 정부군과 이 파리 꼬민들 사이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공방전이 일어나는데
네.
일주일 동안 사실 시민들이 많이 죽죠. 정부군의 총을 맞아서. 이때
정말.
이제 그 이 파리 오페라 하우스 지하로도 숨어들었다. 파리 꼬민들이.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소설에도 이 얘기를 쓰죠.
오, 그렇군요.
어쨌든 소설은 이 소설은 허구와 사실을 교묘히 결합한 그래서
많은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네. 반디어 문자 사연 한번 보죠. 3342님 가슴이 아파오네요. 음악도 내용도 슬퍼요. 흐흐흐 하셨네요.
네. 그리고 정수경님 브로드웨이에서 2년 전 이맘때 보았는데 그때 감흥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명로진 씨 음성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예. 7954님 저도 3년 전에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장에서 물 한 개 속에서 무대 위를 노저어 가던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봤어요. 완전 짱 하셨네요.
짱짱. 네, 그리고 윤희정님. 권진영 씨 목소리 참 예뻐요. 말 끝에 혀를 끄는 습관을 없애면 더 여성스러운 목소리가 되실 텐데 귀여운 목소리도 좋긴 하지만요 하셨습니다.
귀여운 게 컨셉이세요 권진영 씨는.
그러게 어떻게 좀 더 여성스럽게 해볼게요. 어미를 좀 늘려볼게요. 여성스럽나요?
네. 네. 조윤여님 오페라 유령은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당한 왕따 아닐까요 하셨네요.
그리고 전정은님 김기덕 감독 영화 나쁜 남자 주인공이 죽어서 프랑스 오페라 하우스로 진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벌은 못 고치고 거기서 거울을 훔쳐보며 삐뚤어진 사랑을 하는 듯.
최원숙님 오페라 유령은 변신 이야기에 나올 것 같은 인간을 사랑한 신 이루어질 수 없는 슬픈 사랑.
오, 그러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에로스와 다프네 얘기가 있잖아요.
네.
다프네가 에로스를 의심한 끝에 불빛을 이렇게 밤에 갖다 대죠. 그래서 에로스가 믿음과 의심과 사랑은 함께할 수 없다 하면서 날아가 사랑. 버리잖아요.
아, 그래 비슷하네요. 그리고 2710님 오늘은 화나는 하루예요. 제 생일이라 멋지게 폼 잡고 아침 준비했는데 그냥 나간 신랑 정말 미워. 생일인 것도 모르고 유령으로 변신해서 때리고 싶어요.
저기 2710님 오늘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기다려보세요. 저녁 때 뭐 그래. 또 이벤트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잖아요.
있을 거예요.
그냥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네.
음악 한 곡 듣고 오죠.
그럴까요? 영화 오페라의 유령에서는 오페라 극장 홀에서 귀족적인 화려한 가면 무도회가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극장 뒤편에서는 서민적인 춤판이 벌어진 풍경을 교차 편집해서 대비해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로 맞붙어 있으면서도 이질적인 두 세계가 교차적으로 등장하는데요. 뮤지컬에서는 이 가면 무도회 장면이 제2막 처음 등장하죠. 듣고 올게요.
네. 영화 오페라 유령 OST 중 마스카레이드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일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뮤지컬 오페라 유령을 가스톤 르루의 원작 소설과 함께 감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페라 유령은 이곳 지하에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살고 있습니다. 뮤지컬 오페라 유령의 배경이 된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파리 오페라 하우스, 2번 바스티유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극장. 인터넷 라디오 반디나 50원 유료 문자 샵1045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거 아직 스튜디오에 파리가 날아다니네.
아유. 정말 눈치 있으신 분들은 아유, 아실 거예요. 진짜. 지금 이 힌트인 거를.
죄송합니다. 네, 네. 방송 중에.
파리가 방송 중에.
파리가.
아유, 진짜.
자 납치당한 15일 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다 고백한 크리스틴.
네.
라울은 그녀에게 유령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같이 도망을 치자고 설득합니다. 결국 크리스틴도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내일 만나서 함께 도망치기로 약속을 합니다.
다음 날 라울은 하루 종일 도망갈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말, 마차, 마부, 여행 가방, 돈, 먹을 것 모든 것을 다 마차에 어느새 날이 어두워져 저녁이 됐습니다.
그날은 우연히도 파우스트 공연이 있는 날이었다. 공연장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입장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크리스틴 다혜는 요란한 열광 없이 소개되었다. 관객들의 냉담한 반응을 감지한 크리스틴은 긴장하고 있었다. 자작과의 연문을 들은 단골 관객들은 마르그리트 역을 맡은 그녀가 등장했을 때 웃음 한번 던져주지 않았다. 그러더니 크리스틴이 그 젊은 남자가 어떤 신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라고 노래를 부르자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필리프 샹이 자작이 있는 박스 속으로 고개를 돌려 쳐다봤다. 크리스틴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떨고 있었고 그녀의 노래는 엉망이었다. 상대역인 카를로스 퐁타는 혹시 그녀가 아픈 거라면 정원 장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관객들은 바로 이 장면
마지막에서 꽥이라는 역사적인 소리로 파리에서의 이력을 마감한 카를로타에게 생긴 그 끔찍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카를로타 양이 무대 정면에 박스석에 요란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가위 없은 크리스티는 자신을 자극시키는 경쟁 상대를 알아봤다. 그녀는 카를로타가 자신을 비웃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느낌은 크리스티노 하여금 모든 것을 잊고 다시 한번 성공을 다짐하도록 의지를 북돋아 주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다 바쳐 노래했다. 그녀는 여태껏 노래해온 그 모든 경험을 뛰어넘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그녀가 지상에서 들어올려지면서 천사들을 부르는 마지막 장면이 시작되자 관객들은 또다시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노래 속으로 빠져들었다. 관객들은 저마다 마치 자신이 날개를 달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마법 같은 노래가 흐르는 공연장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여배우를 응시한 채 서 있었다. 바로 라울이었다. 순수한 천사들이여, 눈부신 천사들이여. 성공적인 공연을 눈앞에 둔 크리스티는 어깨 위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팔을 벌리며 타들어가는 목소리로 신성한 절규를 뽑아내었다.
나의 영혼을 저 하늘나라로 데려가다오.
바로 그 순간 극장 안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곧 무대 위로 조명이 다시 밝혀졌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관객들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었다. 그러는 동안 크리스틴 다에는 무대 위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공연은 혼란 속에서 중단됐다. 크리스틴은 도대체 어디로 없어진 걸까? 사실 사람들은 그녀의 불같은 기도에 따라 천사들이 진짜로 그녀의 영혼과 육체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았나 생각하기도 했다. 여전히 공연장에 서 있던 라울은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필리프 백작이 박수석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은 무대 위와 백작 그리고 라울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 기괴한 사건이 오늘 아침 신문에 게재된 라울과 크리스틴의 열애설과 관계된 것이 아닌가 자문해보기도 했다. 라울은 재빠르게 자리를 떠났고 이어 백작도 박스석을 떠났다. 무대에서는 막이 내려지고 있었다. 관객들은 무대 입구 쪽으로 몰려들어 이 산란한 아우성 속에서 무슨 발표라도 나오기를 기다렸다.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이 짐작하는 바를 설명하려고 목청에 힘을 돋우고 있었다. 이윽고 무대의 막이 천천히 올라갔고 퐁타가 오케스트라 악장석까지 걸어나와 심각하고도 슬픈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를 불안에 빠뜨리는 사건이 방금 전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동료인 크리스틴 다에 양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크리스틴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라울과 같이 도망가는 계획을 오페라 유령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또다시 그녀를 납치해 간 걸까요?
처음엔 오페라의 유령이 나쁜 악당, 괴물 같았는데요.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좀 불쌍하잖아요. 노래도 그렇게 잘 부르는데 얼굴이 그냥 흉측해가지고 무대에 한번 서지도 못하고 그 컴컴한 지하방에서만 살아야 한다니까 그 속이 오죽 답답했겠냐고요.
여기 크리스틴 또 한 분 나셨네요. 나셨어요.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인데 유령처럼 살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운명.
네.
크리스틴을 사랑하면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게 여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왜 하필이면 크리스틴일까요? 솔직히 크리스틴이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촉망받는 유망주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많고 많은 여자 중에 크리스틴을 딱 찍었을까요?
사실 영화로 만들어진 오페라 유령을 보면요.
네.
거기 어느 정도 답이 있어요.
이쁘구나.
그냥 이쁜 게 아니라
너무 이뻐.
그냥 너무 이쁜 게 아니라
네. 내 스타일이야. 아, 명로지 선배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 아니, 예쁘면서도 상당히 어떤 지적인 면모도 있으면서도 네. 또 아주 순수한 그런 아~ 백설공주 같은 그런 면모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저 어떻게 크리스틴
오페라 유령이 아니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명로지 스타일. 네.
어떻게 하면 이 유령이라는 컨셉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유령이 사실은 크리스틴을 짝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짝사랑이란 게 알고 보면은 유령이 되기를 작정하고 사랑하는 거거든.
그렇네요.
예?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감춰야 되고, 가면 쓰고 있어야 되니까.
아이고, 그렇죠? 참, 그렇네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불태우는 뜨거운 마주치는
눈빛이.
왜 이러세요? 이런 거 익숙하단 말이에요. 짝사랑은, 하, 유령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봐요. 사랑 중에서 가장 아픈 사랑이 짝사랑이라고 하는데, 혹시, 선배님도 짝사랑해본 경험 있으세요? 없으시죠?
제가요?
네.
제 표정을 보세요.
어,
짝사랑 예. 같은 거 할 사람 같아요.
예. 짝사랑 되게 예쁘게 했을 것 같아요.
저기요, 우리 저 사연이나 좀 소개해드리죠.
그래요.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여은숙님, 8이라니요. 고전읽기 방송실이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하셨네요.
아, 너무 사실적으로.
그리고 크크크크 하셨어요.
그래, 그럼 알아들으셨네요. 아. 그리고 현혜자님, 끔찍한 외모 때문에 어두운 삶을 살아야 되는 에릭. 예나 지금이나 외모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란 하셨습니다.
저런. 김유정님, 오페라 유령은 가면을 쓴 슬픈 피에로 같아요. 기쁨, 슬픔, 사랑 모든 감정을 가면 뒤에 모두 숨겨야 하니까요.
네. 하셨고요. 그리고 최성호님, 2차 대전 때 한국인이지만 일본군 포로로 잡혀서 소련군과 싸우다가 또 포로로 잡혀서 노르망디 작전에 참여하게 된 한 젊은이의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오페라 유령은 바로 그분이에요.
어, 이게 바로 그거 아닌가요? 장동건 씨 나왔던 영화?
어!
소재가 됐잖아요. 그 오다기리 조하고 나왔던 영화
아,
있잖아요.
진짜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영화의 소재죠. 이게. 맞아요. 이 실화로 있었던 얘기인데.
네.
8841님은 학교 도서관인데 오페라 유령이 대출 순위 상위권이네요. 재미난 우와. 낭독 잘 듣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말이죠. 이런 현상이 지금 학교 도서관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고전읽기 때문이죠.
그렇죠. 고전읽기를 듣는 바람에 네. 학생들이 다 오페라 유령을 다 빌려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좀 웬만하면 사서도 보시고요. 정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권진영 씨하고 저하고 낭독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
네, 재미나게.
그러네요.
예,
네.
아우, 좋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좋네요.
자,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오죠.
네, 노래 들려주세요.
크리스틴이 아버지의 무덤으로 달려와서 자신의 힘겨움을 털어놓고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부르는 노래. Wishing You Were Somewhere Here Again. 네, 미라의 음성으로 들을까요? 아니면 고전이 듣겠습니다. 네.
들려주세요. 권진영의 고전 일기. 11월 20일 수요일. 제목, 당신은 추악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나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라고 한다. 남자 얼굴 잘생겨봐야 마누라 애간장만 졸이지. 남편감 역시 듬직하고 성격 좋은 게 최고라고 한다. 그래, 말로는 다들 그런다. 그래 놓고선 소개팅이나 선보러 나가서는 일단 무조건 제일 먼저 얼굴부터 본다. 그 뭐야, 애정촌에서 짝 찾는 그 사람들만 봐도 그렇잖아. 일단 얼굴이 마음에 들어야 다음 단계로 진도가 나가지. 첫인상 보고 나서 에이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뭐 보나마나 뻔하다. 뭘 해도 일단 잘생기고 예쁘고 봐야 된다. 개그도 그렇다. 예전엔 독특하고 개성있게 생겨야 잘 나갔는데 요즘 개그우먼들 진짜 이쁘다. 이젠 개그우먼도 미인시대다. 그럼 난 또 뭐야? 시대를 너무 일찍 앞서간 셈인가? 아, 나는 왜 이렇게 쓸데없이 예뻐가지고선. 여러분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미모가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해달란 말입니다.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결론으로 들어가면 얼굴이 추악하다고 사랑조차 하지 못하는 오페라의 유령. 그는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당신은 추악한 나를 사랑해줄 수 있나요?
네, 고전읽기가 드리는 선물. 아, 네.
너무 그동안 많이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러네요. 퀴즈 정답 말씀드리죠.
오늘 퀴즈 정답은
파리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네, 파리 오페라 하우스. 네. 선물 받으실 분은요, 반디의 김우선, 조미란, 이성진님, 문자로 8106-1733-5678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제1회 EBS K-POP 스토리 팝 콘테스트 K-스토리 팝 콘테스트에서 장려상을 받은 진아희의 춘향이 님 그리며 들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전 읽기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